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고 문익환 목사를 기억하시나요? 그에 대한 기억이나 평가는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올해가 문익환 목사가 탄생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앞장선 기독교 성직자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성서 번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구약 신학자이자 시인으로 기억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반체제 인사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문익환 목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한국교회사에서 문익환 목사의 위치는 어떤 것이며 또 그의 업적과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자, 오늘 CBS 광장에서는 천안 산림교회 최형묵 목사를 초대해서 한국교회가 꼭 챙겨야 할 문익환 목사의 삶에 대해서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꾼 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사진으로만 남는 여행이 아닌 마음속에 남는 여행을 위해 여행이 끝나도 여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투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오른 미래 LG.
김정근
이지혜의
비타민 뉴스. 구주제약에서 정말 탐나는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탐난다고 합니다.
LC스테인과 비타민의 만남, LC비탐. 피로엔 LC비탐 파워.
피부엔 LC비탐 미.
탐나는 비타민
LC비탐.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또 금리 상승.
거래처 부도났대요.
침착해. 매출 채권 보험을 들어놨자 낙차지. 슛.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골든타임을 지킵니다.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거래처에서 외상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금액의 80%까지 지급해주니까 기업의 외상거래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을 살리는 매출채권보험 대표번호 1588-6565.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네, 최형묵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광장 애청자분들께 직접 좀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그 소개해주신 것처럼 그 천안 산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민중신학회 연구활동도 또 한편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문익환 목사님을 좀 재조명해 보려고 하는데 문 목사님하고는 어떤 사이신가요?
아, 뭐 제가 직접 그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옷자락을 옷깃을 만져본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데 젊은 시절에 그분 이제 강연회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가까이 뵐 기회 있었고 늘 뭐 또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어른이시기도 하고 해서요. 네.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영향을 받은 이제 지자로.
예, 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예. 오늘 그 민족 화해 주일 또 60 민주항쟁 있는 네, 날이었는데 네. 참 네. 의미 있는 임무를 저희가 또.
아, 글쎄 예, 그렇게 됐네요. 예,
다르게
예,
됐어요. 또 예. 특히나 올해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예, 예, 예. 맞았습니다. 예. 문 목사가 속해 있던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지금 뭐 여러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소식 예. 좀 전해주시죠.
예, 예. 이미 뭐 치른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네. 뭐 5월 29일에는 뭐 시민 통일 토론회가 있었고요. 31일에는 심포지움,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심포지움도 있었고, 6월 1일, 아마 이게 이제 가장 정점 가운데 하나였을 텐데, 기념 예배를 드렸고
6월 1일에
예, 예. 그, 예. 그날이 생일이 생신이니까요.
아, 네,
6월 1일 기념 예배를 한신대학교에서 드리고 그다음에 사셨던 수유리에 오랫동안 사셨던 그 집을 통일의 집이라는 그 박물관으로 개관하는 개관식이 있었고요.
네네.
6월 3일에는 그 서울역에서 평양 가는 그 열차표를 끊는 그런 행사.
예.
뭐 평양까지 못 가고 도라산역에서.
티켓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네. 네.
그런 아직 평양까지 못 가고 도라산역에서 이제 시민문화제를 열었던 것도 있고요.
네.
앞으로 남은 걸로는 문익환 목사님이 성장했던 명동촌
네.
방문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목사님도 기념행사에 참여하시죠?
아 예 예. 뭐 제가 이제 참여했는데 저는 이제 심포지엄의 발표자 가운데 그분의 삶을 조명 한 측면을 조명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네.
기념 예배라든지 통일의 집 개관식에도 참여해서 그 잔치에 함께했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익환 목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 평가는
예.
다양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문익환 목사님의 삶 자체가 그만큼 좀 이렇게 파란만장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예. 예, 예,
하지만
예.
그의 삶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줄기를 보자면
예.
민족주의,
예,
또
예.
기독교 신앙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예,
싶은데
예.
그 두 가지 바탕이 형성된 곳이
예,
바로
예.
이제 북간도 용정의 명동마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린
예.
시절을 이곳 그 북간도 명동마을에서 보내셨죠?
예예 예, 그렇죠. 예예. 예. 그게 이제 문익환 목사님,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 있지만은 이제 그분의 내면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그 정신적인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북간도 명동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북간도 명동촌은 이제 1890년대에, 주로 이제 함경도 지역에 이제 몇 가족이,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김야견, 문병규,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의 할아버지 되는 분입니다.
네.
남도천, 김학유. 김학유 이분은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분. 나중에 여기에 이제 그 문익환 목사님의 친구인 그 윤동주
시인,
예, 예, 시인 윤동주의 이제 할아버지도 이 명동촌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분들이 이제 되게 어떤 성향이냐면은 그 실학의 후예들입니다. 유학자로서 이제 실학의 후예들이고
네.
문익환 목사님의 애할아버지 되는 김학유는 이분은 이제 동학에도 참여를 했던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어떤 유학이 아닌 실학에 이제 조출을 되고 있는 이런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었는데요.
네.
그 많이 이제 이주를 하지요. 이주를 하는데 대개는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주하는 이제 이런 동기가 더 강했습니다만 이분들은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네.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교육을 시킬까 이제 이런 이주 동기가 더 훨씬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간 곳이 이제 북간도 명동촌.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을 하죠. 서당을 세워서. 전통적인 그런 이제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신학문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요.
네.
그때 이제 정재면 선생이 그 신학문을 가르칠 이제 젊은 선생님으로 거기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명동학교, 서당이 아니라 이제 명동학교, 명동여학교 이제 이런 것을 세우는데 이분이 그 교사로 부임하는 조건이 와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교사로서 역할을 하겠다.
네.
근데 이분도 굉장히 열린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국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한신대 총장도 하신 정대희 목사님의 그 이제 아버님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난감해 했죠. 이제 이 유학자들이.
네.
기독교 세계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러나 진지하게 며칠간 고민한 끝에 받아들이기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나중에 문익환 목사님이 이렇게 수리한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수단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굉장히 진지하게
네.
고민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 그 명동촌에 이제 들어오게 된 하나의 계기인데 결국은 크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실학과 동학에 저출을 되고 있는 민족주의. 저는 그것을 이제 일종의 민중적 민족주의다. 굉장히 이제 어떤 통치념이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하고는 구별이 되는
네.
그런 의미의 이제 민족주의 성격.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도 이제 굉장히 개방적인 또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는데요.
네.
주로 함경도하고 만주 지역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 캐나다 선교사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하고는 색깔이 다른 그런 신앙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명동촌의 한 분위기였고 그것이 문익환 목사님의 그 정신 세계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문익환 목사님의 어떤 유년 시절이었던
네.
거죠.
예, 예, 그렇죠.
네. 네. 네, 네, 당시 함께했던 그 친구들 중에서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많죠.
예, 네. 시인 윤동주를 예, 예, 비롯해서 예. 어떤 분들이 그 문익환 목사님 성장기 때 함께 했나요? 예.
시인 윤동주가 있고요. 이제 네. 같은 그 영화 동주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송몽규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교계 지도자이자 동시에 사회적 지도자로서 이제 강원용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뭐 안병무 선생님, 그다음에 문익환 목사님의 친동생인 이제 그 문동환 목사님 아직 살아 계십니다만
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명동천에서 유년기를 보낸 것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숭실학교에서 만난 그 장준하 선생.
아, 네.
이 만주가 우리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만주 지역에서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또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정일권 네. 같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 역사적인 있습니다. 인물들이 많이 네. 그 당시에
그렇죠.
예, 네. 가까이 계셨네요.
네. 네. 네.
그 일본 동경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네. 네.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문익환
네.
목사님.
네. 네.
여러 신학교를 이렇게 옮겨 다녔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네.
한국신학대, 현 한신대를 네. 졸업을 하셨는데
네. 네. 네.
여러 신학교를 옮겨 다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38년에 일본 신학교도 입학했고 그다음에 43년에 봉천 신학교, 47년에 이제 한신대, 뭐 그다음에 49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65년도에 이제 미국 유니온 신학교도 1년간 유학을 했는데요. 그건 좀 예외로 하더라도 되게 연도 자체를 이렇게 가늠해 보면은 어떤 시기라는 거 금방 감이 잡히지 않으니까 일제 말기,
네, 네.
해방과 전쟁 전후,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면은 격동의 그 시기에 그 삶의 환경이 그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문익환 목사님 평전의 저자 김영수 선생은 이제 몇 가지 유형을 분류를 하는데요. 뭐, 직접 싸움으로 나선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송몽규 같은 분. 그 다음에, 정면 돌파해서 탈출을 시도한, 일본군에 입대해서 탈출을 시도한 장준하 같은 그런
네.
분도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참고 인내한, 뭐, 윤동주 같은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문익환 목사는 가장 소극적인 저항을 느꼈다. 도피를.
네.
학병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일본 신학교에서 만주, 봉천으로 네. 갔다든지. 그러나 그것도 그, 이 삶 자체에 대한 회피라기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저항의 방식이었을 텐데요.
네, 네.
어쨌든 그런, 경랑에 그 역사적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네. 처해 있었다고
시대적 보면. 상황이 워낙 좀 어렵기도
네.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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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가 유학을 떠납니다.
네.
프린스턴 네. 신학교에서 구약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귀국을 하시죠.
네. 네.
이후에
네.
이제 한빛교회 목사로 또 네. 이제 대학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네. 네.
기독교 사상을 비롯한 여러 잡지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관련 글들을 싣기
예,
시작을
예.
하죠.
예.
이때가 이제 문 목사님 40대였을 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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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당시 문익환 목사님의 어떤 그 구약 관련 논문,
예, 예.
그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이분은 이제 언어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 사실 아까 그 공부하는 와중에 정전협정 이제 우리 종전선언을
네.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때. 정전협정에 통역으로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영어에도 뛰어났었고, 히브리어에도 워낙 뛰어나서, 이제 젊은 시절에는, 뭐, 그 다음에 그것이 성서 번역으로 이어졌습니다만,
네, 네.
히브리어,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히브리적인 표현을 어떻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옮길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이
네.
젊은 시절에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그 젊은 시절에 했던 것이 그 예언자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그 역사의 해석자이자 역사의 창조자로서 그 예언자에 대한 주목, 네. 예언자들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특징을 든다면은 뭐 신학계에서는 유명합니다만 이제 폰라트의 그 구속사 신학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그러니까 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물리칸 목사님의 신학 사상이 완숙하게 됐을 때 이제 생명에 대한 네. 사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모티브들도 이제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학구열이 굉장히 높았고 그 열정적이었다 그런 면모를 읽을 네. 수 있습니다.
성서 번역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예예. 예.
51세가 되던 해에 이제 신구교가 함께 번역하는 공동 번역 성서의 구약 번역 책임위원으로 성서 번역을 시작해요. 근데 이때 이제 구약의 40%를 차지하는 게 시잖아요. 예, 시를 예, 이해하기 예. 위해서 예, 예. 시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그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시집에 보면은 제가 71년부터 그 전에는 시라는 걸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습작이 있어요. 60년대 남아 있는데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네, 발표하지 네. 않았지만. 네. 근데 71년,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뭐 윤동주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도 고백을 하시는데.
네.
근데 어쨌든 71년부터 썼다는 건, 아, 자기 스스로 자각한 가운데, 의식한 가운데 시를 쓰기 시작한 거는 뭐 그분의 고백이 옳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1차적인 동기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예. 위해서, 이제 구약의 40%를 차지하는 그 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를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네. 사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그리고 아, 이게 내가 이제 시를 쓰게 되면은 내가 이 시를 쓰면서부터 어떤 신학적인 전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예감도 첫 번째 시집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시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 시를 쓰던 시기하고 실천적인 활동가하고 그 시기가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성서 번역을 위해서 네. 야 이게 시가 맞네. 내가 시를 공부해야겠다. 네. 라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네. 그러다가 1973년에 네. 첫 시집을 내십니다. 네. 새삼스러운 하루라는 시인데 네. 이때부터 이제 늦봄이라는 호를 쓰신 네. 거죠.
예예 네. 예.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시는 1978년에 나온 두 번째 시집, 꿈을 비는 마음.
예, 예, 예. 네.
이 시집을 통해서 좀 얘기하고자 했던, 담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였나요?
아, 그러니까, 뭐 제가 문학평론가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크게 무니칸 삶의 그 궤적, 쫓아가면서 그 여정 속에서 그때 이렇게 냈던 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주목을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분의 갖고 있는 정신세계, 아까 두 가지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 꿈을 어떤 언어로 이렇게 형상화했는가. 저는 이제 뭐 좀 도식적으로 줄이면 사랑, 정의, 평화. 이분은 사랑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마음의 기쁨 밑바탕이고 동시에 최고의 목적인.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서의 가르침. 역시 무니칸 목사님에게도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랑은 그 어떤 기쁨의 표현으로.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 보면은 아 사랑은 슬픔이구나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의는 사랑의 그 사회적 번역이라느니 사랑이 분노로 폭발할 때 나타나는 게 정의다.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 슬픔이 사랑의 밑바탕에 슬픔이 있다. 죽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죽어가고 고통받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분노. 그게 슬픔이라는 거죠. 그게 밑바탕이 된다.
네.
근데 제가 왜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그런 어떤 전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네.
바로 그 이 두 번째 시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꿈을 비는 마음.
네, 네. 네. 이미 76년 그 3.1 구국선언 이후에 감옥 경험을 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랑은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옥에서 정말 그 민중들을 본 겁니다.
네.
아무 희망도 없고 슬픔밖에는 없는 이런 얼굴들을 보면서 아, 사랑의 그 심연은 슬픔일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번째 시집에
네.
그런 전환이 잘 네,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1970년에 그 이제 성서 번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한빛교회 목사직을 사임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성서 번역에 엄청난 열정을 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익환 목사님에게 있어서 성서 번역 이거는 그 또 다른 어떤 큰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필생에 가장 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과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톱니바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언어 표현은 굉장히 굵다. 그러나 우리 한국어 표현은 굉장히 섬세하다. 이 굵은 톱니바퀴와 이 섬세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잘 이 원활하게 같이 맞물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비유적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네.
기독교 신앙을 한국적으로 육화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성서 번역 작업이라고 봤는데
네.
이제 단순히 언어에서 다른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뀐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고 이분이 성서 번역을 하면서 세 가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여리고성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신교와 구교의 여리고성, 장벽이 무너졌다.
네, 그러니까 네.
공동 번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교와 구교. 이런 교회사에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네, 네.
그 이제 그걸 통해서 신교와 구교가 함께 번역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분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신학적인 편견, 그 담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이제 두 번째 여리고성이죠.
네.
그러니까 성서 자체가 에큐메니컬한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어떤 신앙이 아니고 에큐메니컬한 지평 속에 형성됐다. 그러니까 성서의 세계를 제대로 알면은
네.
에큐메니컬로 나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어떤 기존의 신학적 편견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는 게 두 번째 꼽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뭐 그 히브리와 한국의 어떤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네.
교회와 사회의 경계가 무너진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와 사회 따로 볼 것 같으면 사실을 네 가지 여기고있는데 이분은 히브리적 사유와 한국의 사유, 교회와 사회의 장벽이 무너진 것 같고 한꺼번에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세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그걸 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신 거지.
네, 네. 1976년에 이른바 이제 3.1 민주구국선언을 작성하고 구속이 되죠. 59세의 나이에 첫 번째 수감 생활을 하셨는데 그 이전까지 문 목사님이 걸어온 길을 보면 뭐랄까 사회 문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1975년 장준하 의문사 사건을 계기로 그때부터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게 이제 많이 한간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네.
그 문익환 목사님 스스로도 또 그렇게 여러 번 고백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장준하 75년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로 죽음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분 사진을 그 영정 사진을 방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76년이 됐을 때 3.1절이 갖고 왔을 때. 당신이라면 지금 이 시국에 뭘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고, 그 답으로 이제 3.1, 그 구국선언문을 이제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세간에 알려진 계기로서 이렇게, 그 사건을 꼽는 게 틀림없고, 문익환 목사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의 문익환 목사님과 그 이후에 제야운동가 내지는 사회운동가로서의 문익환 목사가 굉장히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연속돼 있다. 두 삶의 측면은.
네,
그리고
네.
장준하 선생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이를테면은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아니 전태일의 죽음 때부터 문익환 목사님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태일 죽음 이후에 마치 문익환 목사님은 청계 피복 노조를 계속 찾아왔었고
네.
죽음 이후에 이소선 여사가 수례한 바에 따르면은 마치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보면 70년대 초반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가장 결정적으로 전태일이 죽은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죽은 사건이 있지만, 뭐 73년에는 이제 남산 부활절 사건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74년에 가면 소위 민청학년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판결한 지 하루 만에 그냥 사형에 처해버렸던 인혁당 사건이
네.
있죠. 이런 사건들을 문익환 목사님이 몰랐을 리 없고요. 다 알고 있어. 다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1975년이 되면은 박정희 정권이 교수들을 대대적으로 해직을 시키는데요.
네.
그 해직과 더불어서 문익환 목사님 동생인 문동환 목사님이 소위 갈릴리 교회를 기성교회하고는 다른 해직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도 참여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70년대 초반에 그 사건의 충격은 온몸으로 다 느끼고 있었어요.
네.
다만 문익환 목사님 아까 성서 번역 얘기했지만 이 성서 번역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완수하기까지는 내가 밖으로 드러나 억제하고 있었을 뿐이지
네, 네.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다.
듣고 보고 느끼고 그랬던 네. 거군요.
그리고 실제로 네. 현장에도 네. 쫓아다녔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뭐 대개 이것도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3.1절 구국선언문을 사실 쓰신 분이 문익환 목사님인데 마지막에 서명자의 이름을 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성서 번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 가면 안 되니까.
예.
근데 뭐 그렇게 됩니까? 다 이제 드러나서 그때부터 갔지만 그래서 성서 그 마지막 마무리 못한 거 안수를 하지 못한 걸 굉장히 아쉬워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했느냐? 감옥에 가서도
자문
역할은 다 했습니다.
네.
안수는 다 하신 셈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두 삶의 국면이 그렇게 제가 보기엔 다르지 않다.
연속되어 있다.
아, 연속되어 있다.
네.
그 내면 세계 자체에
네.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그 시기가 이 성서 번역에 집중하던 그 시기, 시를 쓰는 시기이기도 하고, 아주 무르익은
네.
신학자자 목회자로서의 삶, 그리고 번역가 시인. 번역가 이제 시인에 이르게 되면 완숙의 경지에 이르죠. 그게 펼쳐지면서 사회적 실천으로 나가는. 그런 삶의 어떤 여정을 보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익환 목사님 삶을 지금 시대별로 좀 나누고 있는데 1984년에는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논설집을 출간하고 1985년에는 대표적인 제야단체인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민통연 의장의 취임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셨는데,
예.
뭐 통일 할아버지 이런 별명도
예, 예,
평소에도 예. 통일 얘기를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예. 이제 사실은 장준하 선생도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준하 선생의 삶을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통일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문익환 목사님 하면 이제 그 유명한 말로 통일에 관한 유명한 말로 모든 통일은 선하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일이다. 근데 이게 유명한데 사실은 모든 통일은 선하다 이 얘기는 이제 장준하 선생 얘기인데요.
네.
그 얘기를 이제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통일 지상주의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굉장히 이제 함축적인 말로 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민중의 부활이 민주라면 민족의 부활이 통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이 민주주의와 민족의 통일은 그 일체의 관계. 그러니까 당시에, 제야운동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독일 쪽에서도 그런 유사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합니다만, 선민주냐, 후통일이냐.
네.
선통일이냐, 후민주냐. 이 양대 과제를 놓고 이제 논란을 많이 벌였었는데 문익환 목사님은 아니다. 민주와 통일이 동시적인 그런 과제가 동시에 실현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무슨 말장난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여파가 있는데요. 대부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활동가들이 어떤 누명을 했냐. 이게 종북주의자라느니 공산주의자라느니
네.
그래서 그것이 억압받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 아 민주주의와 통일이 동시적 과제로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이런 논란들을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입장을 갖고 나가신 거죠.
네, 뭐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그 얘기도 방금 하셨는데 네, 네. 그런 그 수식어가 붙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네. 1989년
네, 네,
네. 3월 25일
네, 네, 네.
방북을 하시죠.
네,
이때
네.
나이가 이제 72세
예, 예,
고령의
예.
나이였는데 김일성 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한 뒤에 공동 성명도 발표를 하세요.
예예예. 예, 예.
그 내용이 어떤 게 포함돼 있나요?
이제 몇 개 조항이 쭉 이제 뭐 집약된 내용으로 이제 그 정리가 돼 있기는 한데요. 이제 우선 중요한 사실은 이 선언은 일단은 그 소위 그 70년대에 나온 7.4 남북 공동 성명이 표방한 3대 원칙이 있잖아요.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네.
그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원칙인데 맨 첫 번째 이제 그 내용을 그 천명을 합니다. 그건 지금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그런 네.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 두 개의 한국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 이제 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특기할 만한 사실이 뭐가 있냐? 그 합의 내용 가운데 대개 이제 북쪽 당국의 입장은 정치 군사 회담, 군사적인 그 어떤 협의 이런 것이 우선이고 민간 간의 어떤 합의나 교류 이런 것은 이제 부차적인 것을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강력히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떤 민간 간의 교류도 중요하다.
네.
북쪽 당국으로 하여금 민간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겠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인 회담뿐만이 아니라 민간 교류도 중요하다. 그걸 동시적인 과제로 인식하게 만든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민의 주도성, 그 문익환 목사님의 평소에 그 소신인 통일에 있어서도 민주와 통일을 동시적 과제로 인식했던 그런 이제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죠.
네.
민의 주도성을 강조했던 이런 게 이제 그 합의 내용의 이제 요체고요. 되게 요체인데 이제 그 합의서에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됐지만 김일성 주석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오갔던 이제 얘기가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이 그 남북 당국 간의 그 견해 차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 미국하고 회담 두고 지금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의심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김일성 주석이 남쪽 당국이 통일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다.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
네.
그런데 그 맥락에서는
소통을 이어주는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거네요.
중요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좀 남쪽에서 얘기했던 뭐 체제 연합. 그게 북에서 얘기하는 어떤 연방제하고 그렇게 다른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방제 여기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또 하나를 추가를 하죠. 남북 간의 연방제가 아니라 그 오늘날 이제 우리 지방선거 이제 내일 모레 선거 있습니다만 지역 단위의 그 자치가 이루어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네.
연방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아 북쪽에서도 충분히 김일성 주석도 기담아 듣게 되는
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 그 당국자들의 오해를 풀어주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아까 뭐 민간 교류 얘기는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결의말 사전. 남북 간의 그
네.
언어의 통일을 위해서 그 사전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얘기까지 하면은.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거죠.
정말 뭐, 네, 뭐 네. 시인이고 뭐 성서학자뿐만 아니라 협상 뛰어난 탁월한 협상가이기도
네,
했네요.
네,
정말.
네. 네.
자 오늘 CBS 광장에서는 천안 산림교회 최형묵 목사를 초대해서 한국 교회가 꼭 챙겨봐야 할 문익환 목사의 삶에 대해서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꾼 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지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이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약 신학자로서 문익환 목사의 신학 세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뭐 히브리 언어에 이제 능하고 그다음에 또 예언자의 어떤 역사 의식에 이제 깊이 천착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또 구속사 신학을 공부하면서 창조 신학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했던
네.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경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제 입장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모든 신학이 구약 성서의 세계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집약이 된 것이 말년에 이제 내놓은 히브리 민중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민중사.
예, 예. 네. 결국은 그 히브리 민중사에서 이제 집약이 돼서 표현이 됐고 사실은 성서의 그 신앙의 세계 자체가 히브리인들이 몸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이다.
네.
근데 이제 히브리 민중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생동감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민중과 한국 민중의 얘기가 동시에 겹치는.
아.
그래서 완숙한 그러니까 뭐 학구적인 논조는 아닌데 형식은 아닌데.
네.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은 평소에도 입말을 많이 썼습니다. 구어체로.
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이 집약돼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 신학자로서 바라보는 시선을 얘기해 주셨는데 문익환 목사의 그 신학도 한국교회의 어떤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예. 예.
문 목사님의 신학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우선 쉽게 생각했을 때 통일운동에 크게 기여했고 통일신학의 형성에 민족화해의 신학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 세계 신학계에서 한국의 고유한 신학이다 그러면 민중신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 문익환 목사님이 민중신학에 기여한 바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에큐메니컬 운동에도 꽤 많이 기여하셨다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히 문익환 목사님의 그 에큐메니컬 운동에 기여한 바는 가장 큰 업적은 역시 성서 번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적 차원에서 보더라도요, 뭐, 찬송가에도 이제 기여하신 바가 굉장히 크고요. 찬송가 가사.
예, 아, 예. 찬송가 가사에?
예, 예, 예. 또 우리말답게 다듬는 작업에도 네네. 굉장히 많이 젊은 시절에 이미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처음 알았네요.
예. 그런, 그것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기존의 제도적인 교회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던 모교기도회라든지 이건 이제 소위 그 제야운동의 어떤 구심,
네.
구속자들, 그냥 70년대 수없이 많이 구속된 사람들 가족들의 네트워크 역할하고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갈릴리교회 이런 것들은 공적인 교회 형식을 취하지는 않지만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여한 큰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창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통일운동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네. 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네. 문 목사님의 방북,
네.
뭐 우리 통일운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것만은 분명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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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다들 그 공감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방북하고 났을 때는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그게 이제 그 분단 체제를 넘어서는 그 상상력과 그 실천, 당신 몸으로 그 분단의 장벽을 넘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큰 놀라운 파급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해야 될 게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민의 주도성.
네네네.
그 통일에 있어서. 그걸 강조했다는 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기독교의 통일운동에도 문 목사님의 방북이 끼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 1991년에 나온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걸 보면은, 네. 종교 교류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 이 부분이 이미 문 목사님의 방북 때 김일석 네. 주석과 합의를 했던 부분이기 네. 때문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합의를 구체화한 게 이제 1992년 당시 NCCK 총무이던 권어경 목사님의 이제 방북인데
네.
아무튼 이게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 남북 기독교 교류에 미친 영향도 꽤 크다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이것도 뭐 얘기하자면 길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그 사실 문익환 목사님이 북에 방문했을 때 그게 다 방송 북한 방송에도 다 나가고 알려주고 했거든요.
네.
공속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탈북 주민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익환 목사님을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아, 정말. 네.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답니다. 어떤 분 얘기는.
네.
문익환 목사님이 그분을 방문했을 때.
예, 예.
그 자기가 그래도 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두만강을 넘을 순간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게 됐고
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보수적인 네, 그 네, 네. 분들은 이런 문 목사님의 네. 활동에 대해서 좀 네. 비판적이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방북활동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거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판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신앙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걸 비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당시에도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아니 그 북쪽에 가서 일종의 전쟁 범죄자인 김일성 주석을 어떻게 목사가 껴안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신묵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럼 목사가 껴안지 않으면 누가 껴안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무니캄 목사님이 철저하게 신앙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 정의, 평화, 생명, 사랑 이렇게 집약된다. 그리고 그 밑바탕은 슬픔과 기쁨에 대한 그런 것이 우리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네. 면에서 보면은 어떤 기독교 성서가 가르쳐주고 기독교 신앙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알짬을 그야말로 우리 그 분단의 그 한국 현대사 가운데서 이렇게 몸으로
네.
실현한 분이
네, 네.
무니캄 목사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무니캄 목사님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신앙인이었고 목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계속 기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니캄 목사님 우리 사회 민주화 인권 운동에도
예, 예.
예, 중요한 분이셨어요.
예예예. 예, 예. 무니캄 목사님 마지막 방북 그 사건 인상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네.
민족 통일 통일 할아버지 이런 별명까지 생겼지만
네.
그것만이 아니고 그 바탕은 민중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들, 죽어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다가서는 것, 그들의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그 인권이라는 그런 문제 차원에서도 무니캄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무니캄 목사님의 이런 그 활동들이
사실
그 일반적인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청원이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독교인들 중에도 문 목사님의 민주화 운동을 기독교 운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 영역을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야 인사들은 이제 적극적인 긍정적인 의미에서 목사하면 기독교라는 테두리에 가둬버리는 거 아니냐.
네.
뭐 백기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전해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에서는 비판적으로 아 그건 그분의 활동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본 그 시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그 어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온몸으로 이렇게
네.
실천한,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목사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무니캄 목사님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 한국교회는 지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무니캄 목사님을 주목해야 할 이유, 또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마지막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기독교 신앙이 성서를 통해서 깨우치고 가르쳐왔던 어떤 보편적인 가치,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우리 역사적 현실에서 적용하고 몸으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네.
애썼던 진정한 그 신앙인이요 실천가였다. 그건 사실은 그 신앙은 교회 내지는 기독교라는 테두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구현해야 되는 것인데
네.
무니캄 목사님은 스스로 그런 의식이 있었죠. 내가 이 민족사회 현장에 파송된 목사라고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
오늘날 교회가 다시 그런 그 역동적인 신앙을 좀 그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마 교회에 대한 세간의 그 비판적인 시선을 극복하고
네.
아 교회가 정말 있으니까 우리 세계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어떤 희망을 심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중요한 이슈를 만나는 CBS 광장, 오늘은 천안 산림교회의 최형무 목사님을 모시고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고 문익환 목사의 삶과 또 목사님이 꿈꿨던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문화와 만납니다. 최은의 문화 칼럼. 이 시간은 영화평론가 최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영화 독전.
네, 네.
지난주에 누적 관객 야, 벌써 400만 명을 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흥행 포인트 중에 배우들의 그 뛰어난 연기가 가장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준열과 조진웅이 주연을 맡았고요. 김성령, 차승원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했어요.
네.
특히 마약 거래상 역할을 한 김지혁의 연기가 압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 김지혁은 작년 10월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죠.
네.
자신의 출연분 촬영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작품이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 됐는데요.
네네.
말 그대로 세상에 다시 없을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20분 남짓 출연했는데 최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네. 고 김지혁 씨. 예. 그 영화상에서는 마약 거래상으로 등장을 하죠.
네.
그 이 영화 독전 장르를 범죄 액션물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마약반 형사 조원호는 10년이 넘도록 이 선생이라는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간 두 차례나 유사한 수법의 폭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때마다 이 선생과 관련한 거물들이 대거 사망했어요. 이번에도 마약 공장에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간부급 인사 여럿이 희생됐고요. 더욱이 이 선생의 사부로 알려져 있던 해운의사 사장이 원인 모를 심장 발작으로 사망합니다. 폭발 사고 현장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오연옥이라는 인물이 조원우를 찾아와요. 이 선생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울 테니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그런데 곧 이 인물도 급사하고 합니다. 한편 폭발 현장에는 생존자가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공장 노동자의 아들이면서 말단 조직원인 서영락입니다. 유진열이 연기한 이 인물은 이 선생이 추진 중인 중국 사업에서 연락책을 맡고 있어요.
네.
진하림이라는 중국 최대의 마약상으로부터 원료를 대량 사들인 다음에 국내에서 가공해서 되파는 일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서영락은 조원호를 돕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선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실체를 아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조원호에게 서영락은 이 선생에게 닿는 유일한 끈입니다.
네. 형사인 조원호가 범죄 집단 그 말단 조직원인 서영락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두목을 체포하는 그런 체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조원호는 중간 보스인 박선창으로 위장해서 진하림을 만나는데요. 진하림 앞에서는 박선창을 연기하고 박선창 앞에서는 진하림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형사이지만 마약 조직원이 되고 필요하면 마약 흡입도 해가면서 마약상도 되어야 되는 건데요.
네.
그 와중에 그는 철저하게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인물인 브라이언이라는 이사를 만나게 됩니다. 브라이언은 초반에 사망한 해운회사 이학승 회장의 차남입니다. 캐나다에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이비 종교인이기도 하고요.
네.
조원우와 서영락은 이 인물을 통해서 점차 이 선생의 실체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들의 연기와 캐릭터가 워낙 인상적이어서요. 영화에 대한 해석이나 진지한 관심은 오히려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반전이 있는 영화고 의외의 결말이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쉽게 발설하지 못하는 것도 작품 자체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워낙 흥미진진한 영화이지만 독자는 그것이 전부인 영화는 아닙니다.
네, 뭐 배우들의 연기나 캐릭터, 극적인 반전 말고도 이 영화에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영화의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장르 영화로서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화가 담고 있는 질문과 메시지입니다. 우선 독전은 최근에 한국 영화로는 드물게 대중영화 장르에 충실한 범죄물입니다. 다만 독전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의존하거나 그로 인한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테랑은 재벌 3사의 갑질을 모티프로 차용했죠. 그리고 내부자들은 정치, 경제, 언론의 유착관계를 분노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네.
마스터와 꾼은 조이팔 사기 사건을 모델로 삼았고요. 대략 지난 15년에서 20년가량 한국의 범죄 영화들은 이처럼 한국 사회와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다루면서 관객과 유대를 쌓아왔습니다. 반면 이 영화에서는요, 해운회사 회장의 죽음과 종교인 아들의 존재가 세월호 유병언과 그의 종교 집단을 연상하게 하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영화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리고 독전이 한국 영화에서 가장 흔하고 쉬운 가족 서사에 기반한 신파를 배제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류준열 캐릭터인 서영락이 어머니를 잃기는 하지만 그것이 복수의 동력으로 강하게 작동해서 신파를 유발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락은 건조하고 냉철한 정서를 유지합니다. 영락이 농한 남매와 함께 조용하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한 가지 예인데요.
네.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먹혔던 쉬운 방법을 배제한 채 승부수를 던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이것이 장르 영화로서 독자의 자신감으로 읽혔어요.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조진웅의 캐릭터입니다. 놀랍게도 조원호는 비리 형사가 아닙니다. 난폭하거나 괴팍해서 조직에서 아예 내놓은 인물도 아니고요. 징계 중인 것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이 선생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할까 싶지만 사실 한국 영화의 계보에서는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2002년 공공해적 이래 한국 영화에서 형사, 검사, 국정원 직원이나 변호사까지 범인을 추적하는 인물들은 줄곧 비리 공무원이거나 개인적인 복수의 앞장선 아빠와 엄마들, 심지어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네.
정의롭고 성실한 영웅은 우리 영화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사적인 복수와 개인의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추격자와 거북이 달린다의 김윤석, 더 킹의 조인성이나 아수라의 정우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법과 정의의 수호와 같은 공권력의 기능이나 대의명분과 희생적인 가치는 이미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치부됐어요. 그에 반해서 독전의 조원호는 오로지 이 선생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를 붙잡겠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똘똘 뭉친 인물입니다. 이 점은 자연스럽게 제가 이 영화에서 주목하는 두 번째 지점, 영화가 제기하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이 영화는 의외로 신념과 믿음, 그리고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독전, 이 영화 제목이 영어로 Believer잖아요, Believer. Believer가 이제 신자 또는 믿는 사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조진웅 캐릭터가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물의 사연과 전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동기나 복수로 설명할 수 있는 신념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인물이 정의감에 불타는 의로운 영웅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와 신념을 위해서 미성년자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범죄에 가담하기도 해요. 영화 중간중간에 조영사가 서영락을 믿을 건지 말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네.
그때마다 영락은 조원우에게 확인합니다. 제가 필요하시잖아요. 저 안 믿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팀장님을 믿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층의 믿음이 존재하는데요. 악의 실체로서 이 선생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고요. 실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믿는 믿음, 즉 영락에 대한 조언후의 신뢰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것이 신앙의 원리와 가깝게 전개된다는 점인데요. 믿음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 영화 독전은 믿음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배반당하고 또 얼마만큼 보상을 받는지 흥미진진하게 관찰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독전은 기존의 범죄 형사물들이 다루는 사회적 이슈들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요.
네.
따라서 이 영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문제적인 작품입니다. 여기서 문제적이라는 것은 반기독교적이라거나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응답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영화를 보고 최근 출간된 강영환 교수의 책 제목 믿는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신자는 독전이 말하는 것처럼 타인의 욕망을 모방해서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믿고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어떤 대상일지라도 그저 필요에 의해 믿고 따르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대 대중영화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것과 뭐가 다른가? 그것은 혹시 악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강영환 교수는 책에서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묻고 응답하고 실천하는 것. 믿음이라는 명제 아래 신앙과 신념과 신뢰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영화의 질문을 잘 가려내고 응답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것도 이 시대 믿음의 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뭐 신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고요. 또 상업성도 겸비한 영화 독전 얘기 나눴습니다. 영화평론가 최윤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광장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죠.